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6절 하반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 하반절 말씀부터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궁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궁휼로 이제 그들도 궁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궁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둔하고 무지한 존재여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일에는 너무나도 무딘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유형과 감각을 따라가는 일에는 그렇게 날카로우면서도 주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기를 어려워하는 인생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크신 자비와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명하고 있는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아는 일에 우리의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귀한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인류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을 전적인 자비와 궁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루실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특별히 야곱의 열두 아들과 그 가솔들 70명을 애굽으로 이주케 하시고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번성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과 성막 제도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낸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을 건설케 하시고 그리하여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모형과 그림자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고 약속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특별하게 부름받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의 원수로 행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그 의문이 풀리게 되고 자신이 깨닫게 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신비라는 하나의 단어로 정의했습니다. 25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신비라는 이 단어는 인간의 이성으로 도무지 풀어낼 수 없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으로서 이전에는 감춰졌다가 알려지게 된 사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신비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너희들이 처한 위치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완고함으로 복음이 너희들에게 흘러들어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만 구성된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그렇다고 너희들이 마치 무슨 특권을 갖고 있는 양 교만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후에는 더 이상 복음의 특권을 누리는 일에 참여할 기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원가지에 비유되는 이스라엘이 꺾여지고 난 다음에 이방인으로 상징되는 돌감람나무가 접어져서 열매를 얻게 되었던 것처럼 잘려나갔던 유대인이 다시 원가지에 원나무에 접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온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유대인이거나 혹은 믿음을 가진 모든 유대인이거나 혹은 마지막 구원의 때까지 살아있을 모든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9장 6절 이하에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은 모든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온 이스라엘은 민족적이고 인종적인 의미에서의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물론 한 사람도 빠짐없는 모든 혈통적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은 글자 그대로 한 사람도 남김이 없는 개체적 의미에서 전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 당시에 일부 완악해진 일부 유대인들이 완악해졌죠. 일부 유대인들이 완악해진 그 현상과 비교해서 어떤 집합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완악해진 집단으로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이 언젠가는 지금은 완악하지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마침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있는 모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바울 당시로서 복음을 배쳐가고 있는 유대 민족에게도 미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당장 믿지 않는 유대 동족 때문에 마음이 매우 상했죠. 얼마나 자기 동족에 대한 열심이 있었는지 저주를 받아 사람의 은혜에서 끊어질 정도라도 내가 감당한다면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지금은 완악한 상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때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언급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더 분명하게 확정하기 위해서 구약의 본문을 인용했습니다. 바울은 자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약 본문을 인용했습니다. 논문을 쓸 때 앞서간 저자들의 책을 가지고 각주를 달지요. 그래서 자기 의견은 단지 자기 의견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여러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의견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처럼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 놓고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람과 같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바로 이 구약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바로 이 내용의 사실은 확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사야 59장 20절과 21절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선 여기 26절 하반절에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 말은 앞서 제가 예로 든 이사야 59장 20절에도 있지만 시편 14편 7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편 14편을 한번 펴서 이 말씀이 의미한 바가 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에 매우 능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후 문맥을 다 헤아리고 그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이 의미한 바가 뭔지를 알고 이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단지 한 말씀만 봐서는 안 됩니다. 14편을 보시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현상에 대한 탄식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을 가보시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앞에서는 분명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다 지우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는 의인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물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과 악인을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도 사실은 의인과 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요한은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떤 사회죠? 의인, 즉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는 사회입니다. 정직과 성실로 살 수 있다고? 무슨 통단지 같은 이야기냐? 이 시대 처세술과 이 시대 경영 방식을 따라 살아야 우리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요즘에 성경의 코칭을 받는 것보다 일반 코칭을 가르치는 사람의 코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전반적으로 살아가는 이 사회 경향성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까? 함께 다 치우쳐 함께 다 더러운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게 살 길이다 저게 살 길이다라고 외치는 이구동성을 외치는 이런 시대에도 우리는 누구를 피난처로 삼아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야 된다고 지금 시편 기자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다가 7절에 가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 보좌인 시온, 즉 교회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시편 14편 7절 말씀을 의식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의 인용구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9장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9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이렇게 잘 찾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자, 59장을 보시면 59장 15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그가 그리고 그가 보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상을 보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아까 시편 14편 말씀에 의하면 다 어그러지고 치우치는 그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중재자가 없음을 매우 이상하게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상하게 여기셨다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울분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강력한 놀라움의 표현이고 죄에 대한 혐오와 자기 백성들에 대한 궁일의 표현입니다. 아무도 중재할 사람이 없는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대한 놀라움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누가 지금 이 상황에 직접 뛰어드시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사에게 직접 뛰어드십니다. 절망적인 이스라엘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뛰어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생생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공의의 갑옷, 구원의 두구, 보복의 속옷, 열심의 겉옷을 입으신 용사로 나타나신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구원과 보복,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분이 다른 한편으로 모든 자들을 공의를 따라 심판하시죠. 보복하시죠. 하나님은 용사로서 원수들과 싸우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과 공의를 전가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반응이 59장 19절이에요.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쪽에서 그리고 해 돋는 동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 영광을 왜 두려워하는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온 곧 하나님의 교회를 구속하는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결과가 온 세계에 미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인생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구속자가 임해야 되겠죠.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0절에는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은 이 말씀을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바꾼 70인역 성경을 인용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1장 26절에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실 구원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내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라고 말했으니 당연히 내가는 여호와를 가리킬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은 누군가의 바람이나 소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적인 생각이 아니고 여호와의 결정과 작정하심에 따른 언약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라는데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20절 하반절에 이사야 59장 20절 하반절에 언급된 죄가를 떠나는 자, 죄가를 떠나는 자는 무슨 말인가 하면 회개하고 구속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언약을 언급하는 이사야 59장 20절 2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인생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실체가 여호와의 종 이사야 59장 20절에 언급된 구속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 구속자이신 여호와의 종이 임하시게 되고 그가 임하시게 될 때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알고 있지만 십계명을 암송도 하지만 그러나 율법 자체가 우리의 죄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흠없는 삶을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려는 의지와 그것을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과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심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이 일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약의 언약, 구약의 예언, 약속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 약속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새 언약을 말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해요. 새 언약도 예수께서 오시면 모든 죄들을 한 번에 다 사신다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내용들을 쭉 언급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말했던 이 내용은 구약 성경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따라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과 함께 뒤이어 지금 나오는 26절 하반절에 언급되는 구약의 인용구들은 앞으로 마지막 재림 때 있을, 종말 때 있을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새 언약의 시대 가운데 일어나게 될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다소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죠. 그런데 신약 시대가 되자 혈통적 이스라엘이라는 틀은 깨어지게 되고 이방 사람들이 물밑듯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우러지고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었죠. 그 사실을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하나가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볼 때 이 언약은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맺은 언약이 아니고 다시 말해 이방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언약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누리는 특권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맺은 이 언약은 종국적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바로 그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언약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언급했죠.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의 열두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 풍성한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스라엘이 정작 완악함으로 그 복음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흘러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끝이냐? 바울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의 완악함으로 복음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흘러들어갔지만 그렇다고 복음의 은혜가 너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전유물로 생각하지 말라. 교만한 일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구약의 인용구 이사야 59장 20절 2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결국은 구속자가 오셔서 유대인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 그랬죠? 한 사람도 빠짐없는 혈통적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고 집단적인 이스라엘. 지금은 완악하지만 믿지 않고 있는 어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라고 시작되는 33절 이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사무치게 와닿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상당히 뭔가 이렇게 탄성을 바라는 것 같긴 한데 나는 잘 모르겠다. 그게 왜 깊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라는 이런 탄성을 자아내게 만드는 그런 근거가 되지?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말씀을 읽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리가 이해되고 단지 이해되지 않고 진리에 설복을 당하고 설복을 당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정보를 든다고 해서 그 정보대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저하고 아주 친한 한 목사님이 건강이 별로 좋지 않은데 저도 제 아내가 건강이 좀 좋지 못해서 제가 아는 한 의사에게 제 아내를 데려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그분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한번 거기 가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뭐 1년 넘도록 안 갔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자 이제 그분에게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좋아졌다고 말하면서 본인이 거기 가면서 잠도 좀 그래도 잘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단지 지식과 정보로만 안 되고 내 마음이 설복을 당하고 그 내용이 내 마음 안에서 체득이 되고 그리하여 성령의 상태로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운 상태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사실은 불가능한 말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는 이유가 어려운데 뭐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예수 믿고 천당, 불신 지옥 뭐 이것만 충분하지 않은가? 그것만 충분했다면 한국교회가 이런 상태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올바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실패처럼 보입니다. 기껏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열두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드리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가 우리에 처하자 둘로 나누어서 마치 수술을 하는 의사의 심정으로 북이스라엘을 떼내고 남유다를 남겨놓았지만 남유다조차 망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현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이런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한 일에 실패함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가운데 없었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상태 가운데 있긴 했지만 그러나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넘어진 상태에 있지 않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끊겨졌던 원가지가 다시 그 나무에 접붙이게 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이중적 성격을 2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복음으로 하면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예요? 원수된 자라 그래요. 그죠? 택하심으로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족장들로 인해서 사랑을 입은 사람이죠.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원수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라는 빌립보서 3장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복음의 원수로 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유대인들이 복음의 원수로 행하는 일이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이런 일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배 아픈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은 정작 복음에서 떠나가는 동안 이방인들이 복음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일로만 부름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죠. 마치 집 나간 탕자를 찾고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여전히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 면으로 보면 복음의 원수로 행하지만 택하심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받은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지난주에 한 주간 새벽 기도하면서 제가 민수기 강의를 했죠. 특별히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토록 불순종하고 불신앙했던 이스라엘, 원망, 불평, 탄식, 이것으로 일관했던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산한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의 군대를 쳐부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이 물리적 전쟁으로는 도무지 이스라엘을 멸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이방 술사였던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계명한 시대에도 점성술이 지금도 횡행하고 점치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 당시에 점성술 혹은 이런 여러 가지 점을 치는 방식을 통해서 사람을 해하려고 했던 이 시도는 결코 비이성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발락의 매수를 당해서 예언을 했던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하기는커녕 축복만 선언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민수의 역사를 보면 저주받아 마땅해요. 신명기 21장 28장 레위기 26장에 의하면 율법에 순종하지 못해서 저주받아 마땅해요. 그러나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하시고 싶은 것입니까? 이들은 내가 복주기로 작정한 존재다. 그것을 발람 선지자 입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택함 받은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씀이 2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부르심은 최초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부르심은 복음으로서 부르시는 부르심을 의미하는 말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이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를 가리키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그들을 복주시고자 하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불변적 사랑, 불변적인 은혜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해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혈통의 이스라엘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민족적 부르심,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혈통 전체가 다 돌이키는 그런 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불변한 하나님의 은혜가 온 이스라엘, 개체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혈통적 이스라엘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완악해진 일부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 이 일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겠는가? 지금은 완악한데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 말이죠. 이게 어떻게 조화되는가 말이에요. 그 대답이 30절부터 32절입니다. 한번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궁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궁휼로 이제 그들도 궁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궁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기 30절에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당연히 혈통적 이스라엘과 구별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로마 교회 교인들을 가리키겠지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왕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궁휼을 입게 되었죠. 복음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편입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불순종은 믿지 아니한 것을 가리킵니다. 31절에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라는 이 말,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인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궁휼을 베풀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이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모두를 불순종을 위해서 가두셨다는 뜻이에요. 사실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들도 태생적으로 불순종했잖아요. 민수기를 보면 지속적으로 불순종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보편적 인류를 왜 불순종을 위해서 가두어 두셨는가? 궁휼이 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두어 두심과 궁휼을 베푸시는 이 일은 둘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가두어 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불순종을 위해서 가두으셨던 그들에게 전적인 자비와 궁휼을 베푸는 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32절에 모든 사람에게 궁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언뜻 보면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러면 궁휼을 베푸신다는 말씀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보편 구원론과 한정 속죄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사람만 구원받게 되는 이 교리는 이름에서 해석을 요합니다. 자, 여기 모든 사람은 모든 보편적인 사람을 가리킬까요? 모든 사람이 다 불순종했고 모든 사람에게 궁휼을 베푼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그럼 모든 보편적 인류를 다 가리킵니까? 아니라는 것은 9장 15절에서 확인됩니다. 9장 15절에 뭐라 그랬죠? 9장 15절에 바울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2절에 모든 사람에게 궁의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라고 말하는 이 모든 사람은 궁의를 여길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모든 사람에게 다 궁의를 베풀면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되죠. 불신자는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모두가 다 구원받는가, 모두가 다 복을 받아들인가, 모두가 다 신앙 안에서 사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궁의를 베풀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이에요. 그들이 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수혜자들이다.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다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과거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과거에 순종했던 이스라엘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죠. 지금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완악한 상태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대로 내버려 두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뭘까요? 아, 인간은 은혜로 전적인 자비와 공율로만 구원 얻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순종을 위해서 가둬두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랜 기간 동안 아내가 믿는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 믿은 분도 있고 부모는 믿지 않는데 자녀가 믿고 자녀가 믿어서 부모가 믿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차를 두고 그들이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얼마나 폄하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치 정신병 환자처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말이죠. 제가 83년도 4월 14일에 입대했거든요. 주일날 한 주 교회를 못 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요. 그 다음 주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환자집합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정신병동에 가는 환자를 가리키는 것? 환자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남궁영 병자라는 분이 환자 집합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말입니까? 근데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마음을 여러분도 가졌잖아요. 믿으시기 전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공부해야 되고 지금 주식 투자해야 되고 지금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열심히 연구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무슨 뭐 복음을 뭐 민다 그러느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연구 개발하셔야 되고요. 열심히 치열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거 아무 일도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복음을 믿지 않았을 때는 그것만이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방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런 내가 어떻게 예수 믿어서 지금 내가 여기 나와 앉아있게 되었지?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너무 신기한 거죠. 따라서 이처럼 불순종을 위해서 가둬두신 상태에서 궁의를 잇기 위해서는 과정에 그들의 완악함, 맹목의 상태가 제거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눈에 비늘이 벗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보는 눈과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는 그런 일이 절정에 달했었습니다. 십자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예수께서 십자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혀 돌아가셨죠? 유월절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7일을 7번 지나면 오순절이잖아요. 7749. 왜 성령께서 오셨죠? 그 다음에 바울이 시편 16편, 시편 110편,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설명했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찌 알고? 그들의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그들의 완고함이 돌이켜지게 된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름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것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그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는가? 가능한 해석이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임시적이었다. 그냥 잠깐 부르셨다가 그냥 그들을 내팽개치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부르심이 유효한 부르심이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특별한 스페셜한 관계는 착각이었다. 허상이다. 실제가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거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세 번째가 조금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다 틀렸습니다. 이 해석이. 왜 틀렸죠? 2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고하게 하셨는가? 왜 그들을 불순종을 위해서 그들을 가둬 두셨는가?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로만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의도하는 어떤 사람을 한시적으로 완악하게 만드세요. 한시적으로 완악하게 만드셨다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영혼이 누그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뜻에 반항할 때 즉시로 그 사람을 심판하기보다 계속 반항하도록 허용하십니다. 심판을 자제하면서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여유를 만드세요. 그리하여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되자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되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자 유대인이 시기가 나서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로 나타나게 된 거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더 넓은 세상으로 확장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완악하게 했다면 이스라엘의 즉 유대인의 완악함은 영원한 완악함이 아니고 한시적인 완악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은 바울은 지금 너희들의 완악함은 한시적이다. 영원토록 그렇게 완악한 상태에 있지 않을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는 목적에 수송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한번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유대인이에요. 자,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언제든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뭐 본래 내가 타고 태어났는데 뭐 당연히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야지 누가 받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쉬웠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 들어오면 너희들은 내 뒤야. 내가 1순위고 이방인 너희들은 2순위야.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자세는요. 은혜의 정신과 맞지 않아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키재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비교하면서 남을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너는 그거 몰라? 나는 알아. 나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 너는 못하지. 이런 자세를 보인다면 그분은 은혜가 뭔지 전혀 모르거나 은혜 일부밖에 모른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포도원 품꾼 비유예요. 아침 9시에 와서 일하고 12시에 와서 일하고 오후 3시에 와서 일하고 나중에 해가 거의 뉘엿뉘엿지는 오후 5시에 와서 일을 했죠. 그런데 주인이 한 달 한 듯이 다 줍니다. 아침 9시 온 사람이 불평하죠. 아니 나는 아침부터 종일토록 일했는데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한테 똑같이 한 달란트를 주고 나도 한 달란트를 주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주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친구여,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가? 오늘 하루 한 달란트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이하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율법 앞에 입을 막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와 자비를 기초로 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그래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렇게 포옹 재고 들어오면 안 되고요. 그들도 비록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의 통로가 되긴 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올 때는 혈통을 자랑하는 이런 자소 태도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이 완악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처음에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은혜가 되고 교만이 낮아지고 그래야 긍휼이 사람의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고루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뭘 바울이 말하고 싶은가? 긍휼만이 불순종하는 인생들에 대한 응답이다. 불순종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지속적으로 복음의 원수로 행하는 이런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긍휼이 그래도 주어질 때, 그래서 완고한 사람이 언제 허물어집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항복시키고 싶으세요? 끊임없이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오십시오. 목숨을 내어놓을 때까지 그 사람에게 충성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원수와 여러분이 적대시하는 사람의 마음은 꺾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설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이 완고한 인생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유일한 구원의 해결책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존재다. 왜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세리는 왜 의롭다함을 받은 반면 나는 저 뒤에 있는 저 세리, 저 매국노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두 번 금식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낫습니다. 나는 그래도 개혁교회 다닙니다. 나는 그래도 말씀을 나름대로 읽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자비와 구인을 베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만약 말한다면 그는 참된 의미에서의 궁일이 뭔지 더 나아가 사실은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수도사들이 항상 했던 기도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리에 엘레이션, 크리스테 엘레이션, 라틴어로 잘 아시죠? 성가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노래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간구였던 것입니다. 궁일만이 죄인을 살립니다. 궁일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가져온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궁일을 받은 자로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내가 얻은 구원은 나에 의해서 확보될 수 있는 무엇이 아닌 전적인 자비와 궁일로서만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전적인 자비와 궁일이 필요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자비와 궁일이 필요하지 않는 순간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전적인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오염과 부패가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을 보신다라고 하면 주께서 받으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받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적인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와 긍휼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궁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요.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궁의를 또다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의 어떠함을 참으로 깨달아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이런 은혜의 감격함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서 끝까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닮아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낸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랑 모든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알고 믿고 따르고 복음의 영광을 보게 되는 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려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